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관에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사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이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고치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의 눈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늘에 그 귀한 축복된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엘리 집안의 사람들을 다 젊어서 죽게 해버리겠다.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젊어서 다 죽게 해버리는 바람에 늙은 사람이 없도록 해버리겠다는 거 이거죠. 자, 이러한 심판이 우리가 내 집안,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남의 집안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좀 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엘리가 잘못해가지고 저런 심판받았구나, 우리는 엘리처럼 하면 안 되겠네, 또 이런 생각으로 멈춰버릴 수가 있고, 그나마 이런 생각도 설교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뭐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도 좀 틈틈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주보도 읽어보는 그걸 제가 좀 원하고 있지만은 제 이런 생각과 바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 보기 힘드는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느라고 힘들고 바쁜데 언제 성경 들여다보고 또 재미라고 약에 쓸려야 쓸 찾아볼 수도 없는 뭐 이런 주보 입고 하겠습니까? 그냥 아 목사가 저렇게 바라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부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수시로 뭐 지난주에 내가 뭘 설교했던가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설교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문제로 몰두하니까 그나마 억지로라도 진짜 할 수 없이라도 본문을 생각을 하고 또 설교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참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설교 준비를 해보면서 그래도 안 보던 성경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성경 내용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기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고민도 해보고 머리도 쥐어짜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은 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또 해봐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돌아가면 설교시키면 분명히 교회에 안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게 갚으려 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남의 설교 듣고 있을 때는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나름대로 판단되고 아이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뭐 이런 핀잔도 나오고 하지만은 직접 하려고 하면은 진땀 나는 게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대단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소위 설교 전문가예요. 새벽 예배 빼고 제가 일주일에 세 번 설교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18년 설교해 왔습니다. 그만하면 전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전문가가 설교하는 게 그건 대단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를 비우면은 장로님께 설교부터 해서 장로님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교 전문가인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설교했던 길을 가지고 장로님 설교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장로님이 설교할 때만이 아니고 누가 설교한 건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참 장로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장로님께 설교 부탁드리면 안 하겠다 거절을 절대 안 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에이 내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도망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 나에 비하면은 장로님은 참 대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막 뜹니다. 이게 갑자기 설교를 빠졌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말씀에 대해 부지런히 생각해야 이 성경 말씀을 그저 덤덤한 태도로 대하는 것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이 본문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내 집안에서 일어날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엄청난 얘기라 그 말입니다. 내 집안, 내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젊어 죽어버린다.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젊어 죽어버린다면 가문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엄청난 심판 얘기가 지금 우리하고는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엘리라고 하는 그런 다른 나라 그것도 옛날에 그 옛날 시대에 그 가문 집안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던 일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이 뭐 이라크를 공격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뜨서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께 심각한 문제 다가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공격한다면야 그 피해가 대구에 사는 나에게 올 수가 있으니까 불안해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사람이란 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이라면은 무관심에 버리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라크가 미국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 멸망을 받든 안 받든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관심이 간다면은 혹시 전쟁 때문에 휘발유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제 관심이 그거예요. 이게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노? 그리고 이거 이라크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안이 심판 때문에 젊어가 죽든 말든지 간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내용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엘리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심판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엘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29절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야 여러분 엘리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예 듣지도 마시고 그냥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은 이 29절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께 해당되는 그런 얘기라면은 사실 우리는 덤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하나님의 심판 그 정도 쯤이야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심판 있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데 미리 겁내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성경 대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 얘기는 옛날 얘기도 아니고 남의 집안 얘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내 자신 얘기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먼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은 우리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또 잘못된 사람 벌 주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의 잘못을 말하고 그 잘못의 심판을 지금 선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은 엘리처럼 행하지 말아라, 여기에 그 목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엘리 심판을 말하는 것이 너희는 엘리처럼 살지 말아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막기 위해서 나를 겁주고 위협하는 그런 차원에서 엘리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런 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말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주먹을 들이대면서 네 앞으로 죄 짓지 마음을 맞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 무슨 죄를 안 지은 것이니까 주먹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판을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 사실 심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무섭다, 야 두렵다, 고통스럽다, 이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심판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짓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의 죄 짓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은 그 심판은 성경 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29절 읽어봤지만은 엘리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리고 무시했다 그 말이죠. 멸시했다는 얘기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 이게 엘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밟고 예물을 밟는다, 이건 제쳐두고서라도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은 없다고 봐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 노인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런 기미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죄를 지은 사람 심판 받았는데 그게 성경 얘기로만 끝나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죄가 있는 지금 그런 우리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온 그런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놔뒀다가 세상 마지막 때 왕창 한꺼번에 덤태기 씌우려고 기다린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것이 들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가 이런 심판 받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우리가 같은 행위를 해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이 멀쩡하니까 아예 심판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리 원망해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런 분위기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 본문과 같은 그런 심판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심판에 대한 잘못의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 생각이 뭐냐 하면은 심판을 단지 벌 주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것. 그게 가장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심판 그러면 아 벌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령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숙제를 내주면서 너희 숙제 안 오면 손바닥 100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그 처벌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숙제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심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맞으니까 해가자. 심판이 그런 도구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선생님의 말이 그냥 엄포로 그쳐버린다면은 분명히 숙제를 아내가도 안 때리더라. 그것 때문에 또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말뿐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대해지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지켜 하기 위해 심판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때려야 됩니다. 죄의 짐을 심판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심판이 무서워가 죄를 안 지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걸 막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해 벌 주고 죄에 안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서 심판을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징계라는 것도 성경의 내용과 같은 그런 징계가 아니고 또 징계라는 것도 그냥 벌 주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성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고 지금은 구역과 같은 그런 심판이 안 보이는 그런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본문과 같은 그런 구약의 심판 이야기에 기록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 이야기를 대하면서 기적 자체를 자기 신앙의 내용으로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기적은 그만두고서라도 지금도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무슨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삼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복음교회 식으로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신앙 있는 것이 이렇게 여겨버리고 병 고침 받은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종교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자기 체험을 신앙으로 자체를 여겨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한 걸 두고 신앙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자기 체험에 물러버리는 잘못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한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지금도 성경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있어야 옳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신비로운 기적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등장을 해야 옳습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멈춘 그런 초자연적인 것 그런 기적들이야 그렇다 치고서라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신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은 지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면 그래야 신앙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거의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 속에 눈이 뜬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 행하시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신자를 하나님이 목적하는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게 기적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지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꼭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신자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기적을 체험한 그런 성경의 사람들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체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심판에 대한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라는 것은 벌주거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심판하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앞에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인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등장하는 게 심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심판의 보조수단이니까 심판을 가볍게 여기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버린 그런 인생으로 맞춰진다면은 그들에게 분명 삶의 결산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의 심판을 우리 앞에 등장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는 화살표입니다. 기적이나 엘리가 심판을 받은 이런 얘기들은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끌어가기 위한 화살표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안에 상을 당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상을 당했다 이걸 여기저기 알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친구나 아는 사람들 또 친척이나 친구한테 그걸 다 알리는데 그 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집 근처에다가 상가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많이 봤을 것입니다. 길가에 전봇대나 벽에다가 하얀 종이에 까맣게 그 테를 둘러가지고 검은 글씨 해가지고 무슨 뭐 신상가 입구 뭐 박상가 입구 이렇게 그 상당한 집안에 성을 쓰고 그 밑에 상가 입구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를 딱 써놔요. 그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상가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 화살표가 그들을 상가로 인도하게 한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를 찾아가려고 한 사람들만 그 화살표를 따라갈 것이고 상가를 가지 않을 사람들은 그 종에 관심을 안 둘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의 심판을 그렇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인도하기 위해서 엘리의 집안의 심판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엘리의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엘리의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이 없할지라도 안심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이 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신자일 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의 심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나니 이를지라 이렇게 말하죠. 말한 대로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는다 이것은 힘을 끊는다 이런 말입니다. 힘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른다는 것은 다 젊어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젊다는 건 힘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인데 집안에 젊은 사람 없다면 그 집안 끝장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엘리의 후손에게 있을 일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리라 이 말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무언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심판은 단지 벌받는 차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기 위해서 흠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는가? 3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죽여버리고 대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행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뭐냐면은 한쪽은 죽어나가지고 한쪽은 일으키고 영원한 존재로 부각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쪽은 죽고 사라지는 겁니다. 한쪽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흠류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이 어떤 표징으로 주어지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어떤 것이냐 그걸 보여준 표징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는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자는 이렇게 가지고 바로 이러한 자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의 심판입니다. 과연 어떤 존재가 영원히 사냐? 어떤 것이 죽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이걸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심판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연 뭐가 죽는 것이냐? 뭐가 멸망의 대상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영원히 사는 모습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는 그런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엘리의 심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흠류와 비느하스 죽이는 거예요. 표징이라 이런 얘기죠.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요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가 그토록 중히 여긴 아들들을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선언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결코 영원한 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토록 중요하기는 거 그것은 영원한 게 못 된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의 아들은 죽이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상 영원한 제상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뭐가 영원한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엘리의 심판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앙이 어떤 것이냐 과연 뭐가 영원한 것이냐 그걸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걸 보면서 그 영원한 걸 위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사라지는 것, 영원한 것 양쪽 모두에 관심 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한쪽을 버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 죽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필요한가 이걸 바라보면서 오직 그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하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해봐야 여러분께 들릴지언정 가슴에는 남지 않을 말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사는 신자라면 그 영원한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사랑한 자식이 영원한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자식 버리라 정떼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자식이 비록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그 관계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날 관계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 자식의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도 크고 나면 지밖에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이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을 보면서 자식한테 기대를 걸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게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 자식을 맡아 키운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자식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거예요. 또 자식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모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식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도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걸 가르치기보다도 세상에 잘 되는 것 이걸 더 중요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라면 절대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은 존재입니다. 자식도 죽습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없는 법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은 힘으로 삼으면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을 인생 우리를 살리시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그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앞에서 영원히 행하는 그런 길이 된다 그 말이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의 심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뭐가 영원한 거냐, 뭐가 죽고 살아가지는 것이냐, 그걸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게 살아가지도 마시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가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돈 모으고 높아지게 공부하고 하지만 높아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도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의 아들들이 대통령 아들이 아니었다면 구속되고 교도소 가는 그런 일들도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란 그 권세가 그들을 망치게 해버린 것입니다. 돈이 사람 망친다, 잘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또 그걸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치도 좋으니까 돈 좀 은들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자꾸 내비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영원한 거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3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고한 집이라는 건 영원한 집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을 하나의 집으로 말하면서 그들이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 그 가문만 남고 다 죽고 사라진다, 이것을 엘리를 치신 심판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시고 엘리의 가문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걸 가르치게 살아겠습니다. 단지 벌 주고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걸 중요하기도 하지만 엘리에게 하신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엘리의 심판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심판을 주지 않지만은 이미 심판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엘리의 심판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영원히 여전히 죽고 살아질 수밖에 없는 그걸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아 그렇구나, 영원한 것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저건 영원한 게 아니다, 다 사라질 게 지나지 않는다, 항상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야 저기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은 이미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이런 증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 그런 것들도 아,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뭐가 영원한 것이냐, 과연 나를 영원토록 만드는 게 뭐냐, 그 답을 분명히 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참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것만 가득 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분을 보고 살게 하신 믿음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원한 것에 쏠리기보다도 이 세상 악한 것에 쏠릴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엘리의 심판을 보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가 당한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결국 죽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뭔가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그 영원한 걸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비해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걸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오면서 힘께 이 땅을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